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목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취미 생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취미 생활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겁니다. 뭔 세상에 목사가 영화 보고 드라마 본대야 그러시는데 저는 영화를 하나를 보면 한 사나흘 걸립니다. 그래서 극장은 잘 안 가요. 한 번에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를 보면은 빨라야 3일에서 4일 봅니다. 그냥 짧게 보는데 아무거나 안 봅니다. 제가 보는 장르가 따로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300명의 용사 나오는 그런 거, 로마에 관한 거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이야기를 하면 최근에 끝난 고려와 거란과의 전쟁, 역사 대하 드라마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이 도움이 조금 된 듯한데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다가도 그 역사의 배경을 이해하는 그 시각이 조금은 이렇게 넓어진 것 같아요. 왜 제가 생뚱맞게 역사 이야기를 하고 드라마 이야기로 오늘 설교의 서론을 열었는가 하면 오늘 이 39장은 당시 역사의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사야서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이미 오랫동안 이사야서를 들으신 분들은 조금은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조금은 배경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35장까지가 이사야서의 일부예요. 큰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게 큰 거예요.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일부인 35장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쓰게 된 후기 같아요. 그래서 왜 영화도 끝나고 나면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NG 장면 모아서 보여줬습니다. 그런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36장부터 시작해서 쭉 후기가 펼쳐져 와서 산헤립 왕이 어떻게 패배하게 되었는지 그런 얘기까지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산헤립이 또 누군지 또 다 설명해야 되네. 아수르의 왕이에요. 산헤립이 이제 침공을 해오기 이전에, 그 전에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죠. 그 고침을 받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 했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늘 39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39장 1절의 첫 마디가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때에 라고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at that time 이라고 하는 말은 언젠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을 때에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하나를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장면으로 돌아가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유명한 악한 왕이에요. 아하스예요. 기억나시죠? 아하스 왕이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 땅을 침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 숙대밭을 만들고,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잖아요. 이제 숙대밭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1차 침공을 해서 멈추고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잠시 이제 전쟁이 없는 동안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는 아하스하고는 조금 달랐죠. 아하스는 하나님 없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자랑질하고 교만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휴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상을 다 철폐하고 제사 제도를 다시 세우고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경건한 왕이에요. 그랬던 그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38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9장에 왔는데 아수르 왕이 아하스 때 쳐들어왔다가 돌아갔어요. 그 아수르가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Assyria Empir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며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모든 역사가 똑같아요. 어떤 나라든지 제국이 돼서 아주 그냥 철통같이 철퇴를 휘둘리면서 통치하고 있어도 여기저기서 불만을 가진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을 가진 세력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저 구탱이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족속이 꿈틀꿈틀하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벨론이라고 안 그랬어요. 하여튼 그 부족이 꿈틀거리면서 일어났다가 그 아수르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 수도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수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복을 해요. 그러다가 또 밀려나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러던 차에 사내립이 이제 아수르를 통치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 이제 바벨론이라고 부를게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가 이 아수르를 대항을 해야 되는데 또 실패를 할까봐 어떤 작전을 쓰는가 하면 아수르에게 고통받고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다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왕이 그 사람 이름이 무로닥 발라단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은 무로닥 발라단 이렇게 여섯 글자로 되어 있어서 외우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면 아주 편안하게 잘 되어 있어요. 무로닥 짝대기 긋고 발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무로닥이 무슨 이름이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이에요. 신의 이름이라 신이 무로닥이라고 하는 신이 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무로닥 발라단이에요. 아무튼 그 무로닥 발라단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의 아수르와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나라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다거든요. 근데 마침 유다에는 사신을 보낼 건수가 생겼어요.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췌장암 말기에 갔다가 암병이 다 나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국가의 지도자가 병이 다 나았다 그러니까 야 잘 됐다 가서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해라 그러면서 사신을 바벨론에서 보내서 온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자, 다시 이제 1절로 갑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은 엉뚱하게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뭐 이러면 설교 제목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히스기야의 꿈틀대는 자만심이라고 했어요. 꿈틀대니 저 속에서 꿈틀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저는 누구를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면 저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이 히스기야가 특별히 아하스처럼 아 나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내 혼자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예,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이 그 속에서 교만함이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 전체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야 되고 찬송이 넘쳐야 되고, 아니 감사헌금 했을 거예요. 찬송하고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말끝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말했을 거예요.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저 밑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 교만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말끝마다 주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성령님께 주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를 고백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막상 일상생활 속에서 들어가 보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꿈틀꿈틀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자만이에요. 왜 그런지, 왜 제가 그런 설교 제목을 붙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히스기야는 자랑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작은 제목에 이렇게 붙이고도 싶었어요. 자랑질하는 히스기야. 네,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자랑하는 히스기야라고 했는데, 본문의 말씀 보세요. 자, 사신들이 왔습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히스기야는 왜 기뻐했을까? 히스기야는 왜 기뻐했을까? 아, 그래. 우리 유다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니까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이때는 작다고 그랬어요. 이 조그만한 나라가 그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오는구나. 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그러나? 그래서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기뻐했는가 하면 2절에서 계속합니다.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며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니, 언제 뭐 물어봤어요? 너 보물 얼마나 갖고 있니? 너 무기 창고에 무기를 얼마나 갖고 있니? 어떤 신종 무기가 있니? 사신들이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사신이 지금 왜 왔어요? 병이 걸렸다가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냈으면 사신은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감축드립니다.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오셨다면서요. 어휴, 다행입니다. 정말 정말 축하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말 했을 거예요, 사신들이. 그러면 히스기야가,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유다에 약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의사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 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시키지도 않고 물어보지 않은 행동은 또 해요. 결혼기념일이 돼가지고, 아니면 무슨 기념일이 돼서 남편이 아내가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아, 근데 세상에 교회를 차고 가고 지고 가고 메고 가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저한테 얘기 안 하는 거 있어요, 지금. 지난주부터 얘기 안 하는 게 있어요. 객담이고 사담으로 넘어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정보가 새나갈까 봐. 여러분 저한테 와서 어휴 목사님 새 거예요?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나 그 얘기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안경이 새 거예요. 안경이 새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왜? 비슷하니까.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고. 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경 벗고서 여러분 앞에서 막 흔들어 대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결혼 50주년이라고 아주 조그만한 반짝반짝 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어요. 교회를 차고 갔는데 누군가가 알아봐줘야 되는데 너무 작아서 아무도 안 알아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머리 아프다고 손만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새로 집들이를 갔습니다. 아니 누가 물어봤어요? 얼마냐고. 근데 괜히 먼저 이야기해라. 아 이게요. 1.5 million dollar 집이에요. 아, 이제 물어봤어요. 방이 몇 개냐고 뭐 물어봤어요. 그냥 먼저 이야기란. 근데 이게 나쁘다고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아이가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아,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물어봐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승진을 했어요. 그래갖고 월급이요. 세상에 1년에 연봉이 5만 달러가 늘었어요. 아, 누가 물어봐줘야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신이 왔을 때 사신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종 무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무기를 보여주고 이것이 신종 무기라고 그러고 여기에 은과 금이 있다고 그러고 당시에 아하스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기는 해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보물들을 다 뺏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 뺏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왕들은 고대 국가의 왕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고대 왕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물을 잘 관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해마다 왕들은 고대 국가예요. 고대 국가의 왕들은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을 해서 그 다른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을 다 가지고 와야 먹고 사는 거예요. 전리품을 가지고 와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다 나눠줘야 되는 게 왕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물관리도 히스기야는 물관리를 잘했습니다. 물관리도 했고 그리고 나가서 공격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무기를 쌓아놓고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안 물어봤는데 그거 자랑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9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사야서의 전체 개요의 두 번째 부분으로 갈게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39장에 들어와서 생뚱맞게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40장부터의 이야기가 바벨론과의 이야기로 전진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히스기야가 무기고나 보물창고를 다 열어줘서 보여줬던 것 누가 다 뺏어가요? 바벨론이 뺏어갑니다. 바벨론이 다 뺏어갑니다. 유다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수르가 제패했으면 제패했지 바벨론이 제패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도 작은 나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히스기야는 자랑을 하고 있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가 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추궁을 하는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대라고 했어요.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없지만 제가 이사야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자랑질하는 사람하고는 저는 밥도 먹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아파요. 이사야도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싫어도 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꾸짖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사야가 갔어요. 이사야가 가는데 여기서 성경을 자세하게 보세요. 이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고 안 그랬어요. 그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선지자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개인의 신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신분으로 간 거예요. 선지자의 신분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김아무개, 노아무개, 서아무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긋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당신 왜 그딴 짓을 했습니까? 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질문을 던집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사신들이 왔다면서요. 사신들이 왕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첫째. 두 번째는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질문,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것만 대답을 해요.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 곳에서 왔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또 그냥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렇게도 안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요.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냥 멀리서 왔습니다라고만 해도 충분해요. 다른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본인이 왜 바벨론이라고 지목을 해서 굳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본인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정확하게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서를 써 가실 때에 이제 한 곳으로 초점을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다를 중심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초점을 맞추게 하셨다면 이제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바벨론에게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리 역할을 39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들이 여기 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봄을 봤는데요. 무기도 봤는데요. 전국에 있는 것을 다 보아여 줬다라고 이야기. 하나도 안 본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이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어디로?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가 바벨론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사야가 6절에 가서 하는 말이 그 바벨론이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랑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에는 자신감도 포함됩니다. 한때는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라고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깨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25,000볼트짜리 고압선에 전기 감전이 돼서 7시간 만에 깨어나시고 예수 믿었거든요. 내 주먹 믿으라고. 태권도 사범이었으니까. 내 주먹 믿으라고. 그러고 사셨던 양반이 한 번에, 두 번도 필요 없어. 한 번에 두 손발 다 들고 주께로 나오고 50이 넘어서 50대 중반이 돼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시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건강 하나님이 한 번에 가져가십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을 심장 수술했던 의사가 한 방에 죽었어요. 사고로. 건강을 자신했던 한 경찰관은 자기가 같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동료들 중에 제일 튼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사고로 죽습니다. 재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많다고 그래 이 정도면 은퇴해도 먹고 살만해라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우리 옛날 물건 중에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블랙베리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삐삐 있었던 시절에 삐삐 다음에 막 혜성과 같이 등장했던 디바이스가 블랙베리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거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희망사항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갖질 못했어요. 근데 그 블랙베리가 막 치고 올라갑니다. 그때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이폰과 블랙베리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은 어디에다가 강조를 두기 시작했는가 하면 화면에 강조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베리는 키보드에 강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하다가 블랙베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어느 팀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아주 미국의 프로 스포츠 팀 구단을 아예 사버립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고급 자동차 사고 엄청나게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폰에게 집니다. 요즘 블랙베리 갖고 있는 사람 있나요? 아마 골동품으로 갖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 쓰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은 전화기 하나로 다 해결됩니다. 돈 많아도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건강해도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은 합니다. 내가 이래 봬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래 봬도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래 봬도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오는 자만심은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저도 속물입니다. 목사인 저도 거기에 그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당을 이렇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 그런데 교회 오시는 손님마다, 목사님마다 제가 꼭 보여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 와서 보세요. 그러죠. 이게 이 세상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요. 이게 레드락의 원석이에요. 몰랐죠. 와서 만져보세요. 이거 돌이에요. 나무 아니에요. 아, 그러고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어, 멋있다고 그러고, 여기서 사진 찍고 가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입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속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요? 부엌으로 가요. 부엌에 가가지고 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가 사이즈는 요만해도요. 부엌은 커머셜이에요. 벽에다가 스테인레스를 다 붙였고요. 여기 있는 모든 입구면들이 그냥 부엌의 장비들이 이게 다 커머셜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성도가 헌금을 해 주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속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철저하게 겸손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의 성품을 직접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해 주신 성품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거는 다른 제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본인이 내 마음은 이렇다 그러면서 본인의 마음을 본인의 성품을 입으로 이야기하신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하잖아요. 그럼 가장 닮아야 되는 성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친절함과 겸손함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 히스기야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와서 지적을 했을 때에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 범죄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도둑놈입니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당신이 도둑놈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해서 아니에요. 난 몰랐어요. 이 밧세바가 결혼했는지 난 몰랐어요. 아니, 내가 먼저 그런 게 아니에요. 밧세바가 먼저 찾아와갖고 나한테 꼬리 쳤어요. 그리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우리아를 죽이라고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저 아합 장군이 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충성을 보이겠다고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나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회개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이 다윗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를 걷어가지 말아주시옵소서, 재산을 걷어가지 말아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없어요. 그의 기도 가운데는 이것이 담겨져 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웠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까 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오늘 또 죄 지을 거예요. 또 실수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적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